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가 들어서 2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신 것 지금까지는 잘 하시고 계시죠? 작심 2주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참 살면서 감사할 일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특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찬양과 감사드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별로 환영받을 준비가 안 되셨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이 로마서는 그 편지서 중에 제일 먼저 위치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편지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편지서의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로마서가 편지서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기 때문에 편지서 중에 제일 먼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성경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 서신이 제일 먼저 위치한 것은 제일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위치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다른 편지서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서를 둔 것이다. 근데 그것도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편지서 위치에 두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로마서가 편지서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위치에 둔 것이죠.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 제가 이제 이 건강 뉴스타트 동호회 때문에 건강 강의를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제가 생로병사 그 지나간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좀 어디에서 이제 좀 구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는데 지금은 그 암 발병하는 발병률은 굉장히 높지만은 암을 치료하는 그 치료술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사망률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걸린 환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는 없지만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암을 나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 그것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편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편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때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고린도에 가봤지만은 그곳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곳에서 텐트업을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 시기는 겨울이었죠. 그런 예상되는 장소를 가봤습니다.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있고 돌로 벽을 이렇게 막고 칸칸이 이렇게 해놓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참 이 산호세 지역도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추운데 말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방이 그래도 세 개잖아요. 큰 방 그 제가 이제 큰 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방이 얼마나 큰지 큰 방이 그게 책상도 들어가 있고 그 안방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이 햇빛이 별로 들질 않아요. 근데 들질 않은데 이 산호세 겨울을 제가 오하이오 있다가 왔을 때는 얕았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겨울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이상한 겨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세 번째 맞이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서서히 그냥 춥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것이더라고요. 추운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어느새 손발이 그냥 완전히 싸늘하게 이렇게 식어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 그렇게 좀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옷부터 껴입고 양말까지 딱 신고 만반의 준비를 딱 해서 책상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의 그 기후도 사실 이곳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보다는 조금 더 춥겠지만은 겨울이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고 살짝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여기도 뭐 얼음도 이렇게 살짝 어는 서리가 내리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지만은 하여튼 그런 정도의 날씨이기 때문에 그 겨울에 밤에 참 이 편지를 이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고 그 시장 그 칸막이를 해놓은 그곳에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은 그곳에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이 준비가 필요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기록을 할까?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좀 이 로마서 이 중요한 정말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이상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일 첫 문구를 무엇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펜을 들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소명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나만 소명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명자로서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제가 요약을 좀 이렇게 드리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받은 사람인데 그 소명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바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소명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들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소명받은 자다. 이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명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어지기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죠? 이 소명자들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자인데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일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심, 내가 어떤 일어나는 그런 변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바깥으로부터, 아웃사이드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명은 그 원어가 목소리였고, 그리고 이 영어로는 vocation,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를 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소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우리가 소명자로 불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졌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자의 삶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과 바로 그분과 관계적 삶을 사는 것이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왜 이곳에 나를 두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자의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만 좀 더 부탁드리고 100% 다 그대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연구를 할 때 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연구 시간에 좀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로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라 말아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는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간이 어떤 설교 시간보다는 성경 연구 시간이라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부탁을 좀 들어주셔서 다 이렇게 노트를 가져오셨는데 노트를 꼭 좀 준비해서 이 로마서 연구를 할 때 좀 필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이렇게 하셔서 좀 여러분들께서 복습도 좀 하시고 또 노트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미리 연구한 것, 제가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8장부터 8절부터 1장 8절부터 17절까지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좀 이것을 좀 읽어보시고 또 미리 예습을 좀 이렇게 노트에 적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예습도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이 구원에 관한 그 정말 중요한 그 진리를 또 가르쳐주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꼭 노트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세 가지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트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머리로 다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노트를 꼭 가져오시는데 노트 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예배를 마쳤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연구 정말 진지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명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명자가 맞습니까? 예, 소명자, 그 소명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준 소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바로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도로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렸었기 때문에 소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자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소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한 성경적 목적의식, 그것이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 가졌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우리를 불러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셨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이 소명자로 불러주신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정답이 정해져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한 가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각자 주어진 삶이 다 있는데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불러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목적, 그 목적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 14권이나 되는 그런 편지서를 사도 바울이 혼자 이렇게 다 기록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정말 그 다음 성경절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한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는 그 편지 형식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소명자의 삶을 딱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 2절에 이어지는 것이 이 복음은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가요? 이 복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사실 원문에 보면은 그의 아들보다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그 복음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전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시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취다. 그렇죠? Promise is fulfillment.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취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에요. 조엘 오스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CNN 그 앵커 중에 우리 육장로님 많이 닮은 그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멜빵 이렇게 하고. 예? 레리 누구예요? 레리 킹. 아, 육장로님 닮은 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했는 거 비슷해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해요. 육장로님 진짜로 닮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레리 킹하고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그 내용을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은 없는가? 그것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처럼 이게 똑같이 질문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레리 킹의 그 질문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엘 오스틴이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목사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제가 어제도 휴스턴 그 레드우드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을 제가 어제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금 그 컨벤션 센터 그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개조를 했는데 그 증축하고 이제 이렇게 안에 개조를 하는 데만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1억 불이 들어갔대요. 근데 1억 원이 아니고 제가 1억 불이라 했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자라서 그러신지 그 같은데 1억 불.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TV로는 이렇게 다 보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고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되면 그렇게 많이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몰려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께서 그때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고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 레리 킹의 그 예리한 질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좀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중심이 바로 자기의 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참 진리임을 여러분들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렇게 느꼈겠지만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간증 별로 들으면은 시시하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근데 정말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참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하면은 무엇이 참 진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참 진리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빠지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고 복음을 위하여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끝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내세, 사실은 내세지만 우리에게는 내세지만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세계죠. 천국과 연결시키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기 위해서 그 다리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고 예수에 대한 소식이 진짜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이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수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니까 다른 것은 정말 혹시 모를지라도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이신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고 신학자들 중에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자,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비 중에 신비죠.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도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농사를 이렇게 조금 이제 짓는데 사실은 제가 짓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하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보고 먹는 거는 잘 하고 있죠. 근데 참 이곳에 좋은 것이 겨울에도 열무하고 배추 뭐 상추 이런 거 뿌리니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참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좋은 것이에요. 아무 때고 그냥 다 이렇게 야채를 키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보면은 땅을 이렇게 좀 좋게 하려고 집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를 전에는 다 이렇게 그 이 찌꺼기 가는 거 있잖아요. 가베지 디스포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다 버렸는데 지금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겨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그걸 이제 바가지에도 다 모으고 또 2차로 또 이 페인트 통에다가 다 이렇게 그 밖에서 다 또 이렇게 부어가지고 모으고 거기 또 까딱 차면은 또 땅을 파가지고 다 이렇게 거기에다 묻고 흙으로 덮고 이러는데 야 그것이요 다 이렇게 썩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없던 지렁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우리 이문영 집사님은 농사를 잘 지으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까지 먹어본 깻잎 중에 제일 큰 깻잎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그 똑같은 모종을 집에다 심었는데 그거 4분의 1 크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렁이가 생겨요. 지렁이. 근데 지렁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렁이가 많으면은 사실은 옥토예요, 그렇죠? 그 지렁이가 흙을 먹고 배설하고 하는 그 양이 사실은 굉장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이렇게 되도록 하고 하는 그 이 옥토로 만드는 데는 지렁이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지렁이가 그만큼 이렇게 유익을 많이 주는 그런 그 지렁이를 내가 좀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맨날 사람들한테 밟히고 징그럽다 그러고 그래서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지렁이를 좀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지렁이 앞에 가가지고 꿇어 앉아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내가 지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지렁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말한들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들을 부를 때 누구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이름을 부르면 그 속에 벌써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하고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하고 그 의미는 분명히 틀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그렇죠? 내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너는 내 핏줄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 것이다.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다른 어떤 아무리 내가 사랑을 속고하는 다른 사람의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렁이가 될 수 있겠어요?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지렁이로 되는 것도 정말 내 인생을 다 해서 어떻게 내가 지렁이 같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렁이만도 못한 정말 어떤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것만 해도 큰 사랑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가장 큰 목적을 하나 들으려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뭔가 하면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데 구원에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죽어야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제 죽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함께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죽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죽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인간에게는 미련한 그런 방법이에요. 정말 죽음으로서 값을 치른다. 사람에게 그것처럼 더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내가 어떤 값을 갚지 못해서 내가 자살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것은 정말 제일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제일 미련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끝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다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명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자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이 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의 사도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명자가 되지 못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바쁘다 그럽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노트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러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나무도 빽빽하고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는 이제 산에 등산을 하면서 새벽에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주변은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산 정상에 가서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해가 떠오른 것을 산 정상에서 꼭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렇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정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아들은 시간을 보면서 그냥 빨리 가자고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변이 어둡고 그리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침반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될지 그것을 계산하고 그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서 아버지는 길을 찾아갑니다. 아들은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처럼 그렇게 서성이고 그 길 이렇게 다 그 찾아가서 그렇게 따라가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감으로 그냥 빨리 올라가자고. 근데 아버지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나침반을 보며 그 나침반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을 따라갔으니 방향을 분명히 찾아갔겠죠.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상에서 아들에게 이런 교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산속에서 헤매다 죽을 수도 있어. 아들은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시계를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간을 보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복음을 위하여 소명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바쁘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게 하늘 가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김으로 해서 나침판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침판의 방향에 따라서 하늘로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